마태는 두 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이라든가 치유의 기사들을 정리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8장, 9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까지 14장, 15장에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의 정선한 내용들을 살핀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드디어 주님의 생애의 최고의 역사, 즉 구속의 역사를 향한 순환의 예고를 하십니다. 16장, 17장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점점 잦아지고요.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직접 언급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8절에까지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영광을 입으실 것에 대한 예시를 산 위에서 세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에는 그산 아래 내려왔을 때 간질병 걸린 아이를 붙들고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고치신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27절에 보면 성전세에 관한 말씀을 베드로와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 16장, 17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당시 종교 세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도의 인기를 시샘해서 온갖 올무와 시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백성들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간사한 모략에 넘어가실 리가 없었고, 그때마다 오히려 자신들이 참패를 당하는 쓴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의 내용도 여전히 예수 기도를 시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와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경계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계셨지만 그 가르침을 육신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지를 일깨워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부분에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만은 하루의 날씨보다도 역사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경계를 어렴풋이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 같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 오늘 앞에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이미 읽고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가 역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2장 38절에서 42절에 기적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역시 누가복음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 좀 첨가되고 있는 게 뭐냐니까 단순하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힐난하면서 시험을 하고 표적을 요구했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오늘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살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는데 저들은 예수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계명조차도 어기면서 당돌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신명기서에서도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벌써 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불경건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에 충만한 역사 속에 있었던 사도행전 속에서도 불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있었던 일들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희한한 일을 행합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환자들에게 올려놔도 사람들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낫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함으로 득이 온 것이 아니라 옷을 다 완전히 발가 벗기고 도망치는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불경건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것이 사실인지를 시험했던, 즉 양털 뭉치와 이슬의 문제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드온 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일꾼으로 택하셨느냐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갖기 때문에 기도원의 시험이 오늘도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시험의 대상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언제 시험하라 그럽니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배겨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불경건의 세대는 잘못된 직분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험에서 검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에서 검증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 이성의 학문의 영역입니다. 함에도 인간 이성의 학문 자세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서조차 같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시험으로 알아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알아지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순종과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약 6천년에 걸쳐서 시험되고 검증되어서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오로지 따라야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검증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하루의 날씨를 아는 것보다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의 예보는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분변치 못하면 잠자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혼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날씨를 잘 알아맞히는 사람보다도 이 시대가 내가 섰는 이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경계를 주님은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1차 농경 문화 속에서 매일의 날씨를 바르게 아는 것은 농사를 짓는 생산과 중요한 영향을 가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야 오늘 또 되게 덥겠다. 아침 보면서 벌써 노인들은 알아요. 그러면 그날은 틀림없이 더운 거예요. 농사를 열애 또한 지어온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도 알아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이 말씀 모르고도 씨 뿌릴 때 알고 거둘 때를 잘도 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일기예보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적중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과학적인 일기예보를 늘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가는 시대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크나큰 비극이라는 거죠. 과학으로 일주일의 일기예보, 기상예보를 정확하게 예측해내면서도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무지몽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 치중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더 깊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랬는데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귀중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이야기해도 부족할 뿐인 예수도의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의 기적에 나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함에도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일 만큼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이 어느 시대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하소연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는 많은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기적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님께 기묘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인류에서 단 한 번 있었던 표적 또 단 한 번만 필요한 이적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그 생명의 기적에 나를 일치시키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각자를 살리는 기적이 되는 방법을 바울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그 살리는 기적인 예수님의 죽고 사심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서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리고 그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베푸신 그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수많은 기적을 보십니까? 살인자가 예수의 요나와 같은 기적에 동참해서 성자가 되는 기적을 난봉쟁이가 마약쟁이가 강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새로운 성자로 태어나는 기적들은 얼마든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자체가 변하는 기적이 더 귀한 기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기적보다도 내 자신이 변하는 기적 이것을 하나님이 더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비록 악하여 계속적으로 기적을 요구할지라도 이 죽으심과 부활, 예수도의 삶으로 보여주신 기적만이 가장 가치 있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5절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약한 제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에 만지듯이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마가복음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약간의 차이들을 보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 9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한대. 마가복음에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무지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는 간교한 주문을 간파하신 거죠.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고 당부하시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도의 말씀을 오해하는 해프닝을 보이고 맙니다. 늘 떡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잊어버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넘겨짓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죠. 주님은 잘못된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대신에 제자들은 육신에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서로 다른 오해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부분들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령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오로지 세상에서의 영광과 부귀로만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예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복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잃지 않으려고 오랜 역사 속에서 육신적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11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너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마치 잘못된 신앙적 교훈을 경계하시는 주님의 우려에 육신의 음식으로 착각하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안타까우셨던 주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9절 10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육신적으로도 넘치도록 주셨던 하나님임을 앞에서도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보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신 주님의 말씀은 무슨 교훈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누룩을 이미 논한 바 있지만 누룩은 천국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한 것으로 봐서 여기에 그 확산력의 열쇠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강한 확산력으로 전파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본문의 누룩은 강한 확산력을 가지는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른 진리의 확산도 강하고 빠르겠지만 잘못된 신앙적 가르침의 확산도 그에 지지 않는 속도로 확산되어질 수 있다는 경계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기는 했지만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이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 쉽진 않지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경계되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바꾸고 대대로 그렇게 내려온 유전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는 독선과 위선 그리고 가식적인 자세들을 우리는 이미 15장 1절에서 9절에 봐온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차는 경문은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23장 5절 7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두려운 책망이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결국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속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가득 차있는 이중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것.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이라는 거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사람 하나를 더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같은 위선자만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려운 경고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쏟고 계십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사람은 몰라보고 따르고 존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은 그 결과대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부터가 여러분 눈에만 잘 보이게 하려고 거짓을 가지고 산다면 저의 인생은 분명히 비극적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책망은 그때의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신앙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책망이요 경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거룩한 척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에게 함께 주시는 책망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히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신앙은 역설적이죠.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어떤 것일까? 같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다고. 여기 사두개인이 빠지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오로지 현실의 영화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장사터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익이 생긴다면 헤롯 땅과도 손을 잡았던 세속주의,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더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두개주의라는 거죠. 이런 누룩들, 이런 경계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부정하고 오로지 현실의 영화와 부의 모든 신앙적 목표를 사용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보고 듣는 무서운 누룩이요, 계속되는 확산을 경계해야 할 죄악의 누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나느니라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의 부와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야 장사를 해도 좀 이득이다. 합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옮긴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진리가 있어서 옮긴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그들에 대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사람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더 봐야 할 정도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매일의 일기예보를 바로 아는 것보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역사에 어두워가는 정점에서 내가 등불을 밝히고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될 이 역사를 우리는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살게 하는 복음의 확산이 누룩처럼 확산되어져야 하지만은 거짓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교훈은 반드시 교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신앙 속에서 차단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확산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거짓된 교훈은 사탄의 힘으로 되어지므로 반드시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영육 사이에서 영적인 것을 더욱 위에서 힘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기적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인류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 순간 그리고 매 주일마다 확신하심으로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를 때까지 생명되는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